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네,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습니다. 부서를 맡을 때마다 주일학교를 맡은 적도 있고 또 뭐 교구를 맡은 적도 있고 지금은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어느 부서를 맡던지 모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오후 예배에 찾아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 없는 변하지 않은 제 소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물었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내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준 가르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들의 자손을 구별하십니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다른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구두라입니다. 구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섯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2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 자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마지막이겠죠. 4절 마지막 후반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누구의 자손으로 표현합니까? 네,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이삭을 향해서는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두라는 정식으로 아브라함과 결혼했습니다. 정식으로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아브라함의 돌봄과 양육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이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커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으시죠. 이삭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호칭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두라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두라의 자손 또는 6절에 나오지만 서자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직접적인 직역을 하면은 첩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약속의 자녀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구별하죠.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구별합니다. 제 딸이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습니다. 뭐 한 4살 이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린이집을 마치고 그 또래 아이들이 근처 놀이터에서 다 같이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놀이터에 나타나니까 제 딸이 저에게 달려왔죠. 아빠 부르면서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나머지 아이들도 다 저를 보면서 아빠 하면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뭐 화평아 사랑아 나는 너희 아빠가 아니야 이렇게 모두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만 제 딸은 그 가운데서 한 명이죠.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내 자녀가 누구인지 남의 자녀가 누구인지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주일마다 약 500만 명이 예배당에 모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약 3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동일하게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또한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하게 찬송가를 부릅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동일하게 축도를 받습니다. 서로를 교회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부르죠. 또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인정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죠. 성경에서 약속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그가 내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죠. 이 구별은 분리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들아의 자손들을 분리하죠.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차별하죠. 똑같은 아들인데 이삭과 그들아의 자손 똑같은 아브라함의 핏줄인데 차별하죠.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아의 자손들에게는 약간의 재산을 주었습니다. 직역하면 선물을 주었다고 표현하는데 이 아들들에게는 그들아의 자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나눠줄 필요가 없는데 의무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줄 이유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로 그냥 은혜 가득한 마음으로 선물을 나눠준 거죠. 나눠준 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그들아의 자손들을 동쪽 땅으로 보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삭이 중심입니다. 이삭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아의 자손들을 멀리 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보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과 그들아의 자손들을 떼어놓아서 아주 먼 곳으로 서로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분명 그두라의 자손, 그두라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삭과 그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과 그들을 차별하죠. 아브라함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을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따로 떼어놓고 분리시키는 목적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성인입니다. 그두라의 자손들과 비교했을 때 나이도 더 많습니다.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최소한 뭐 20살, 30살, 40살은 차이가 나죠. 그두라의 자손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도 이미 분할은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생전에 이미 재산 분할도 다 명확하게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다 주고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는 약간의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약간의 재산만 나눠줬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더 보호하고 싶었을까요? 왜 굳이 그두라의 자손들을 멀리까지 보내야만 했을까요? 결국 목적은 가나안 땅이겠죠. 멀리 먼 땅으로 보내는 것은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겠다. 그두라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삭에게 돌아갈, 이삭이 상속받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은 그두라의 자손들을 멀리 보냈다고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을 오직 이삭에게만 상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 약속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두라의 자손들을 구별하고 차별하여 그들을 멀리 보낸 거죠. 자녀가 어떤 생일 파티를 합니다. 친구들을 초대하죠.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리고 같이 누립니다. 파티를, 생일 잔치를 준비하는 부모가 내 자녀에게는 뭐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초대받은 친구들에게는 적게 주고 하지 않죠. 똑같이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나눠 마시게 하는 거죠. 네, 동일하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파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초대받은 친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일잔치 친구의 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집에는 그 부모의 자녀만 남게 되죠.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도 이와 비슷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자와 불신자를 분리시키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를 모두 돌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재산을 모두 넘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복을, 그의 은혜들을 나눠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신자들에게도 은혜의 일부를 나눠주십니다. 그 증거가 교회와 예배가 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만 성경을 주시고 불신자에게는 성경을 금하시지 않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자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불신자에는 그 예배당의 입구를 막지 않죠. 예배 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신자만 찬송가를 부르도록 허락해 주시고 불신자의 입은 막지 않으시죠. 모두가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십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도 그리고 공기도 물도 동일하게 공급하여 주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산소를 적게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주시고 똑같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감사함을 모르고 누리는 거죠. 믿는 자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나 정하신 때가 되면 신자와 불신자는 나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들아의 자손들을 따로 떼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나누십니다. 농부가 잡초를 제거하여 그 잡초를 논 밖으로 버리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따로 떼어 놓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두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지금 우리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죠.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감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 밖에 두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밖에서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끊어져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만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175세에 죽었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장수하고 그리고 노년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복은 이삭에게도 주셨고 이스마엘에게도 주셨다가 아니라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부어진 거죠. 어떤 복을 주셨는가? 아마 뒤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정착하였습니다. 하갈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장소입니다. 그 나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 부엘라 헤로이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정착했다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리브가와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이삭은 앞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이스마엘은 이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거든요. 이삭은 막벨라 굴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 곁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삭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죠. 마치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불렀던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나의 삶의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이유입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고 도착하고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신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시고 내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기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예수가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에 정착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때로는 눈물 흘릴지라도 찬양하고 때로는 애통할지라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